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를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방송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ISI에 대해 9천회의 공습을 가하고 이라크에서 신자료를 탈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SI이 영토의 40%를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ISI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ISI 격퇴 전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있지만 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 중 37%만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57%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21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측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출마 포기를 선언하는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또 CNN 방송을 통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엄 후보는 저조한 지지율에 시달려왔습니다. 올해 60살인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 정치인으로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은 모두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은 내년 11월에 대통령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내년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 2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강요회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을 위한 민스크 협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재는 오는 2016년 7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 정상은 지난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한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스크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로 8천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21일 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스야 상케이신문 전 서울시국장을 만났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를 찾아온 가토 전 지국장을 약 15분간 면담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행이다 고생했다는 내용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 정부가 자신을 위해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아베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어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키프로스 항구 운영권에 관심이 있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위 부장은 21일 니코시아에 있는 아오나니스 카올레디우스 키프로스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중국은 키프로스 항구 주변 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앞서 올해 초 자국 내 최대 여객항인 리마솔항의 운영권을 놓고 경쟁 입장을 받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카슬리데스 장관은 키프로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입찰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코스코사는 그리스 피아 에우리어스 항에 3개의 터미널 가운데 2개의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1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예멘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우디도 연합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사우디 남부 자잔지구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60여 개 도시들이요. 이민자와 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난민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난 테러 사고 후에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죠. 테러 분자가 난민 신분으로 위장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의 도시들 가운데 63개 도시와 지역 경제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가까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도시에는 2010년에서 2014년에 한 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정착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이나 국적 취득, 또 육아 교육은 물론이고요. 정신건강 서비스도 열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국가 안보 관련 정책에 또 쟁점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정부들의 이런 분위기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잔뜩 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12월 2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는 하루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들어보시죠.
Month of May, oh darling,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이 월요일 후보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 3차 토론회 소식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 연방의회가 초당적인 예산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총기로 인한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과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 경선 포기를 선언했네요.
예,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이 월요일 20일에 공화당 후보 경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레이엄 후보는 지난 6월 1일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중도하차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조한 지지율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이 다섯 차례 열린 공화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에서 단 한 차례도 본무대에 서지 못하고 이군 토론회에 설 만큼 지지율이 저조했었죠.
네.
예, 그레이엄 의원은 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강경 매파로 유명한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 격퇴를 위해서 이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지금은 자신의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후보 사퇴를 알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하차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모두 몇 명 남게 되는 거죠?
예, 모두 1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네. 현재 예선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달리고 있고요.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 의원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 주말에 또 세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단출하죠.
예, 지난 토요일 이 동북부 뉴햄프셔주의 맨체스터시에서 ABC 방송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이렇게 세 명만 참가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가요, 지난 2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테러가 일어난 후에 처음 열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안보, 테러 퇴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자, 테러 방지를 위한 방안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최근의 테러 경향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의 영향을 받은 이 자생적인 테러로 바뀌고 있는데요.
네.
예,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모두 이 ISIL을 격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a strategy to combat and defeat ISIS without getting us involved in another ground war.
One that destroys ISIS.
클린턴 후보는 이 미국이 또다시 지상전에 말려들지 않게 하면서 ISIL을 격퇴할 전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미군 지상군 파병은 바로 ISIL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도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에 미국이 말려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ISIL 격퇴를 위해서 러시아 또 중동 국가들과 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클린턴 후보도 다른 나라와 연합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순위파 세력 또 크루드 문명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오말리 후보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소말리아에 파병했던 것처럼 연합군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후보가 미국이 더 큰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하면서 ISIL을 격퇴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은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리아 독재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이 포함돼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네.
예, 샌더스 후보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클린턴 후보가 시리아 정권 교체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고요. 오말리 후보도 시리아 정권 교체는 이 미국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선두 주자인 클린턴 후보에 대한 비난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크게 비난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트럼프 후보가 모든 무슬림,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예,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ISIL의 최고 모집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He is becoming ISIS's best recruiter. They are going to people showing videos of Donald Trump insulting Islam.
예, ISIL이 이슬람 성전에 나설 테러 요원들을 모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슬람교와 이슬람 교도들을 모독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오말리 후보도 안보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누가 승리한 걸로 나타났을까요?
예,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도 제일 잘했다는 반응입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중간중간에 농담을 섞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곤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넘기는 등 노련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새 후보 가운데서 내일 당장 대통령에 취임해도 될 만큼 준비된 모습을 보인 후보는 클린턴 후보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고요. 오말리 후보는 한자리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공화당 선두주자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후보 공격에 가세를 했네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과 한 인터뷰가 월요일 이 전파를 탔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노동자 계층의 분노 또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감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술혁신 또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등 미국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일부 분야, 특히 노동자 계층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이 정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예, 이에 따라서 이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 잠재적인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요,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휴회에 들어갔네요.
예, 오는 금요일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속속 워싱턴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들은 이 성탄절 휴가를 보낸 뒤에 오는 1월 첫 주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네, 올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일을 했죠?
예, 연방의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 예산 법안 또 수출입은행 재인가 등을 끝으로 공식 휴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날 일괄 예산 법안의 경우는 하원에서 찬성 316대 반대 113표로 통과했고요.
네.
예, 곧이어 상원에서도 65대 33으로 전격 통과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달 동안 일괄 예산 법안을 두고 참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요.
네.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거죠?
예, 이번 예산 법안이 2016 회계연도 예산입니다.
네.
예, 미국은 이 한 해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하니까 벌써 세 달이 다 되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야 예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올해 거둔 가장 뛰어난 성과라고 평가했고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의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얘기는요. 적어도 9월 30일까지는 내년 9월 30일까지는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자, 미국산 원유 수출이 지난 40년 동안 금지돼 왔는데요. 이번에 풀렸다고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원했던 건데요. 공화당은 이 조치로 미국의 우방국들이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이 사람들이 석유나 가스 등 이 자국의 에너지를 무기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원유로 수출하면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도 얻어낸 성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국방 지출만큼이나 국내 예산 비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예, 한 예로 민주당은 그동안 의학 연구에 들어갈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얻어냈습니다. 또 가족계획협회 지원 문제같이 공화당 보수파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항목 들을 막아냈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예산 법안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투표를 하기 전까지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읽어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당의 몇 명 지도자들이 문을 닫고 이 비밀 협상을 벌여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요 미국의 정치라는 게 협상과 타협의 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둔 건데요. 2015년 한 해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네요.
예, 맞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예,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 특별히 내년에는 이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서 과연 어떤 초당적인 협력이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요 총기로 인한 사망률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요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네요.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네.
예, 총기로 인한 사망률이 60여 년 만에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만큼 높아졌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이 총기 사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100만 명당 103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더 높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십 년간 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이 총기 사고 사망률 간에는 격차가 제법 있었습니다. 미국은 뭐 자동차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연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은 편이죠. 참고로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이고요.
네.
예, 비의학적인 사망 요인 가운데서는 총기 사고나 교통 사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요. 이 총기 사고 사망률하고 교통 사고 사망률하고 비슷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실 총기 사고와 관련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교통 사고 사망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네.
예,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데는 안전띠라든지 에어백, 그러니까 이 공기주머니 같이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 안전장치도 한몫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엄격하게 교통을 단속하는 요점도 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는 아주 강력한 이 단속의 대상이 되죠. CDC에 따르면 1960년대 이래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60%나 떨어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반면에 더 높아져서 결국 지금은 이 두 사망률이 같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종종 발생해서 이 총기 사망하면은 마치 영화처럼 이 사람을 마구 총으로 쏴대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총기 사망률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그런데 이 총을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늘어서라고 합니다.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이 총기 사망률이 앞선 주는 50개 주 가운데서 단 2개 주, 알래스카주와 메릴랜드 주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난해에는 50개 주 가운데서 무려 21개 주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이 총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수도 워싱턴 DC는 줄곧 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총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총기 사망률이 올라가는 데 보탬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가 워낙 단단히 버티고 있는 데다가 이 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다룬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가 크고요. 또 역사적으로 오랜 총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국민 정서 등으로 인해서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보상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제품이나 상표, 서비스 등을 소비자가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상술입니다.
네.
이 로열티라는 말이 충성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열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골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손님이 좋아할 만한 일종의 미끼를 던지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끼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죠.
맞습니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크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과 비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금전적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는 등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흔히 말하는 보상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을 말하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포인트나 마일리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사나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많이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인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달러당 1포인트, 그러니까 1점씩을 적립해 주는 거죠. 나중에 포인트가 쌓이면 이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상품으로 주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네.
당연히 사람들은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해당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예, 북한에서도요. 식당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다음번에 또 값을 깎아주는 그런 봉사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할인 쿠폰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할인권도 보상 프로그램의 일종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주말 신문에 보면 쿠폰 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이 해당 상품을 사면 일정 금액을 싸게 해주는 쿠폰이 수두룩하고요.
네.
또 특정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쿠폰을 하나씩 줘서 몇 개가 모이면 뭐 요리를 하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쿠폰 외에 일부 이동통신회사의 경우는 자사회원이 제휴를 맺은 업체나 식당들을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는 신용카드 회사나 항공사, 이동통신은 물론이고 백화점과 의류, 식품업체, 또 동네의 작은 식당까지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참 부쩍 이 보상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최초의 보상 프로그램은 언제 나왔을까요?
네, 미국에서 보상 프로그램의 역사는 생각보다 무척 오래됐습니다.
네.
무려 2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1793년 이 상인들이 구리로 만든 할인권을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을 살 때마다 그 구리 쿠폰을 받아서 이게 몇 개가 쌓이면 상품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자, 19세기까지 이런 식의 보상 프로그램이 널리 쓰였고요. 이후 제품의 겉면에 할인권이 붙어 있거나 제품 포장 속에 상품이 들어있는 보상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보상 프로그램이 등장했죠.
네, 현대적인 의미의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사가 처음 도입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꼽히던데요.
예, 바로 지난 1981년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는 항공사가 이 자사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사람들이 아메리칸 항공을 많이 이용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지금에야 마일리지 서비스가 워낙 많지만은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항공기 이용료가 무척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런 파격적인 보상에 아메리칸 항공의 고객 수가 급증하게 됐고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도 올라가서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항공사들도 아메리칸 항공과 비슷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메리칸 항공의 독주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 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고객을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로열티 프로그램,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로서는 충성 고객을 모집할 수 있고요. 또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다고요.
네, 지난 2월 초에 2015 콜라키 센서스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이 콜라키 조사는 2년마다 이 미국 내 보상 프로그램 영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조사 결과를 보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억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3억 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는데요. 지난 2013년 조사에 비하면 26%나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보상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도 고객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충성 고객이 기업에 주는 이익은 상당한데요.
네.
자, 기업이 기존 고객 외에 새로운 고객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선 5배에서 10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네.
반면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 평균적으로 67%를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기업으로서는 더 이익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언뜻 보기에는 뭐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이 기업의 숨은 전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성공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다고요.
예, 한 예로 미 동부 보스턴에 본사를 둔 한 식당 가맹점은 이 12년 전에 이메일을 통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광고 같은 방식으로 홍보할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메일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할인권을 지급하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확보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회원 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치밀하게 회원 관리를 하면서 이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 기능까지 도입했는데요.
네.
현재 이 업체의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 수가 5만 명이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보상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충성 고객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상 프로그램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경우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그저 다른 업체를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상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기존의 충성 고객까지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인트를 쌓아놓고도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금전적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고요. 반면 보상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보상 프로그램들을 악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러빙, 로비라는 것이 어떤 거고 또 로비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봤었죠.
네, 이 로비나 로비스트 하면은 그 정치인들과의 결탁이나 뇌물, 부패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로비는 미국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로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로비는 보통 이익 집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의사협회라든가 시민연맹이라든가 여러 이익 집단이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의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시민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잠깐 들어보죠.
U is for Underground Railroad.
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 철도란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하에 있는 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19세기 초반과 중반에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도왔던 비밀 조직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지하 철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켄터키주의 어느 마을, 흑인 노예 일라이자는 주인이 아들 해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탈출을 결심한다. 무사히 오하이오 강가에 이르렀지만 배를 띄울 수가 없었는데 얼어붙었던 강이 녹으면서 커다란 얼음장들이 무서운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추적대는 점점 가까워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일라이자, 어린 아들을 꼭 끌어안고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뛰어오른다.
네, 1852년에 해리엇 스토우가 발표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라이자는 얼음을 건너뛰어서 무사히 오하이오 강을 건너고요. 추적대를 따돌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미국 최초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역사학과 리처드 블랙키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쓰기 전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살았는데요. 신시내티는 바로 켄터키주 건너편에 있습니다. 스토우가 신시내티에서 살면서 도망 노예들 얘기를 많이 듣고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도망 노예들 얘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겁니다. 이 소설이 내셔널 이라, 전국시대란 노예제도 폐지론자들 신문에 연재됐는데요. 노예제도 폐지론을 전파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됐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단행본으로도 나와서 수십만 권이 팔렸고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스토우는 1830년대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살면서 노예제도 폐지론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노예주였던 남부 켄터키주의 농장에서 도망한 노예들이 지하철도를 이용해 북쪽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보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썼다고 합니다. 지하철도는 당시 흑인 노예들이 남부 노예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고 블랙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It came into existence.
지하철도는 1830년대 일어난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하철도란 이름이 붙었나 하면요. 먼저 철도가 개발되던 즈음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철도란 이름이 붙었고요. 또 도망 노예를 쫓던 농장 주인이 노예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아마 지하로 숨었나 보다 이렇게 말한 데서 지하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라고 불리게 된 거죠.
지하철도가 확실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망 노예를 돕는 움직임은 1700년대 말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지하철도 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도는 실제 땅속에 있는 철도가 아니라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비밀 조직망 같은 건데요. 암호로 노예들이 탈출하는 경로는 노선, 노예들을 숨겨주는 장소는 역,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차장들이 돌봐주는 노예들은 화물 또는 소포라고 불렀습니다.
컨덕터, 그러니까 차장이 도망 노예들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주에서 도망한 노예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도착하면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 노예를 집에 재워주고요. 다음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거죠.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한 역에서 다른 역으로 데려다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영국에는 노예가 없다. 그렇다면 외국에 노예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예는 영국에서 숨을 쉴 수 없다. 노예들이 영국의 공기를 들이마시면 그 순간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 노예들이 영국에 발을 디디면 족쇄가 저절로 끊어진다. 이는 숭고한 일이고 국가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네, 1785년에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가 쓴 글입니다. 영국에서는 1783년부터 노예매매 폐지 운동이 크게 확산하기 시작했는데요. 1833년에 영국 의회는 영국 본토와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영국의 일부였던 캐나다에서도 더는 노예를 소유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도망 노예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당시 도망 노예들을 도운 지하철도 차장들 가운데는 퀘이커 교도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벤더빌트 대학교 역사학과 리처드 블랙킷 교수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큰 역할을 했죠. 퀘이커 교는 교도들이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게 금한 첫 기독교 교파였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일찍부터 노예를 소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노예제도 폐지 운동과 지하철도 조직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파 사람들도 지하철도 운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난달에 흑인 노예 30명이 캐나다로 탈출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 행동이 문제라면 당국자들이 날 찾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와서 나를 잡아가라고 하세요. 하지만 당국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친구들이 와서 감옥을 다 부숴버리겠죠.
네, 1850년에 제정된 도망노예법에 대해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루서 리 목사가 쓴 글입니다. 1850년 도망노예법은 도망한 흑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도망노예를 놓친 보안관, 또 흑인 노예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리처드 블랙키 교수의 설명입니다.
도망노예법은 노예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도망노예법에 대한 반대가 너무 커서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망노예법이 나온 뒤에 지하철도 조직망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 건데요. 결국 도망노예법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에 폐지됐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도 조직망을 통해서 탈출한 노예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도망 노예를 돕는 일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요. 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 공식 기록으로는 뭐 10년 동안 노예 약 1,000명이 지하철도를 이용해서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리처드 블랙키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그건 너무 낮게 잡은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대 1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건 또 지나치게 높게 잡은 거라고 하네요.
네.
예,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사실 몇 명이나 탈출했느냐보다는요. 지하철도라는 조직망이 있었고 또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런데 미국 달러화 지폐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등장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미국 재무부가 10달러짜리 지폐에 여성의 초상화를 넣기로 결정을 하고 과연 누구의 초상화를 새길 것인가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해리엇 터브먼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해리엇 터브먼이라면은 바로 지하철도 운동과 관계 깊은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이 해리엇 터브먼 역시 도망노예 출신인데요.
예.
이 터브먼은 그 탈출에 성공한 뒤에 다시 남부 노예지로 돌아가서 남아있던 가족을 탈출시키는 등 다른 흑인 노예들의 도망을 도왔습니다. 당시 그 터브먼 외에도 그 노예 출신으로서 지하철도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터브먼은 여성이었고 또 붙잡히지 않고 성공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고 역사학자 리처드 블랙키 교수는 말했습니다. 블랙키 교수는 지하철도 운동에 참여해서 도망 노예들을 도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탈출을 결심하고 또 실행에 옮긴 도망 노예들 자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도 운동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도망 노예들 자신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노예들 스스로 도망했으니까 말이죠. 도망 노예들이 없었다면 지하철도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라면 남부와 북부에 있던 해방 노예들이 지하철도 운동이 성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1850년 이후에는 이들 해방 노예가 도망 노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y heart sank. My heart sank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My heart sank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id you hear the horrible news this morning about a drunk driver killing four people last night?
Yes, I did. My heart sank as soon as I heard that news.
Same here.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at.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제이슨이 제게 Hey, did you hear the horrible news this morning about a drunk driver killing four people last night? 오늘 아침에 그 끔찍한 뉴스 들었니? 어젯밤 음주운전자 때문에 4명이 목숨을 잃었대 라고 슬퍼하자 저는 Yes, I did. My heart sank as soon as I heard that news. 들었어. 뉴스를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라고 합니다. 제이슨도 Same here.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at. 나도 마찬가지야. 그 뉴스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My heart san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id you hear the horrible news this morning about a drunk driver killing four people last night?
Yes, I did. My heart sank as soon as I heard that news.
Same here.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at.
Today's expression is my, M-Y, my heart, H-E-A-R-T, heart, sank, S-A-N-K, sank. My heart sank. The word sank is the past tense of the word sink, S-I-N-K, sink. So if you say that your heart sank, you have become tremendously sad, downcast, disappointed, or worried about something you've seen or heard. 단어 sank, sank는 sink, S-I-N-K, sink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my heart sank 라고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낙담했다, 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어젯밤 음주운전자 때문에 4명이 목숨을 잃은 뉴스를 들었냐고 묻자 저는 Yes, I did. My heart sank as soon as I heard that news. 들었어. 뉴스를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또는 낙담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My heart sank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hear the horrible news this morning about a drunk driver killing four people last night?
Yes, I did. My heart sank as soon as I heard that news.
Same here.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at.
Let's review. When you say that your heart sank, you've become very sad, disappointed, or worried about something you have seen or heard. My heart sank. My heart sank.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들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5년은 미국과 인도 관계에서 전환기였다고 인도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리처드 벌마 대사는 가장 두드러진 미국 인도의 협력 관계로 국방과 전략의 유대, 경제와 무역, 기후변화 세 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2015년은 인도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최초의 기록이 나온 해였다고 벌마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안보 관계에는 DTTI, 즉 국방기술과 무역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미국과 인도의 방위산업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방위 관련 상호무역을 거의 140억 달러까지 늘렸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공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관한 공통의 비전을 마련한 것 등이었습니다. 벌마 대사는 미국 인도 간 경제 관계는 특히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 두 나라 교역 규모는 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규모가 1,04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두 나라는 머지않아 그 규모가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미 직접 투자는 2014년 78억 달러, 미국의 대인도 투자는 2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벌마 대사는 또 기후 문제만큼 미래 세대에 있어 심각한 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최근 파리 기후 회의에서 매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지도자는 다른 18개국 정상들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갑절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사명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 기술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는 28명의 세계적인 부호들이 가입국들의 기초적인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벌마 대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진 막대한 노력 위에 추가된 이 같은 노력들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증산 운동을 강력히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이 나라의 175기가와트 생산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벌마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벌마 대사는 21세기의 두 나라의 관계가 성공적이고 강력한 것이 되도록 미국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